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한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공부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휴강 더 좋으셨죠? 네,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무엇과 무엇에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예, 긴 호흡. 과 짧은 호흡에 기도를 드린다. 긴 호흡과 짧은 호흡에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나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해보셨나 보죠?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내가 앞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생길게요. 딱 한 번만.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짧은 호흡, 긴 호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담담하게 또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B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최선의 준비를 다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할 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다 해달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그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그 프리 마지막 연기하고 나서 끝이 딱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 그게 다 했다의 뜻입니다. 자기가 몇 등인지 상관없이, 물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상관없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최선을 다했던 거 다 했다. 그게 딱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이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데요. 예, 성경 공부나 그 주일 설교할 때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 쏟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제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참 다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집중해야 좀 덜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다 쏟아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 C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한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루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가 명랑 아닙니까? 맞죠? 네. 그, 이순신 장군이, 정확하게 이순신 제독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서 23전 23승을 했답니다. 세계 해전사에 있지도 않는 정말 엄청난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그에게 굉장히 뛰어난 지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붙었는데 이겼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명랑해전을 앞두고 그 전에 원균이 적기 때문에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 상유십이 순신불사.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12척으로 그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명랑해전인데, 그리고 나서 난중일기에 말미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 오늘 뭐 그 정말 전술을 잘 썼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줬다든지 뭐 작전이 좋았다든지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차실천행 이번 일은 실로 다행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예, 일반 사람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자신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큰 용기를 줍니다. 이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2장 12절을 상반절을 암송해 봅시다. 제가 잊었는데 이 여기서 암송하면 그 100점씩 드리는 거죠. 예, 제가 앞번에 계속 드리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송우준 구역장님이 외우셨던가요? 그렇죠. 혹시 그 앞에 외우셨던 분들도 그 교구 목사님께 그때 외웠다고 100점 달라고 예, 꼭 하십시오. 이거 소급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32장 우리 41절부터 먼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32장 41절 말씀.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2절 상반절 혹시 암송하신 구역장님 계십니까? 예, 이제 100점 확실하게 드립니다. 네. 아멘. 네. 하반절까지 다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십니까? 혹시 남자 구역장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내 하나님께서 외워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예. 소명,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은 야망이 됩니다. 예, 야망과 그 소명 또 비전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 큰 3번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곳을 담당했는지 살펴봅시다. 예, 그, 이 3장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는 그 부분이라서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과 그것만 공부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고 사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교환 뒤에 그 지도 있죠. 그거 뜯으셔도 되겠습니다. 뜯으시고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한번 그냥 표시를 쭉쭉 해 놓으시면 다음에 찾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책 겉이 지저분하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속이 지저분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고 성경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입니다. 예, 성경은 항상 깨끗하게 것을 열심히 쓰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바꾸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예, 그 A번 북쪽 성벽 재건이 3장 1절에서 5절인데 그 북쪽 제일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양문 보이십니까? 예, 양문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거쳐서 성경에는 예, 3절에 어문이 있습니다. 예, 양문에서 어문까지가 북쪽 성벽이 되겠습니다. 양문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짐승이 제사에 사용될 짐승이 드나드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문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을 회복을 소망하는 것과 그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은 양문을 그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문은 그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들여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곳이 예, 북쪽에 있는 그 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 성벽이 그 느헤미야 3장 6절을 보면은 옛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문 있고 그리고 그 8절에 넓은 성벽 있고 11절에 화덕 망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서쪽 성벽이 되겠습니다. 예, 옛문은 이름처럼 그 오랜 역사를 지닌 문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신앙에 오래된 것 중에서 보수해야 될 분인 것을 보수하는 것, 그것이 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은 성벽은 8절에 보니까 향품장사 하나냐라는 사람이 중수를 했다고 합니다. 향품장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좋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냐가 이 넓은 성벽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3장 5절에 보면은 그 성벽 재건에 귀족들이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덕 망대는 이름처럼 빵이 구워졌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이 이제 남쪽 문인데,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이 있고 또 13절 아래쪽에 분문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그 아래쪽이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는 그 당시 그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또 뭘 많이 태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과 또는 어떤 때는 지옥의 상징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분문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그 흰놈의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는 쪽에 있는 문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밤에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해파됐는지 돌아볼 때에 골짜기 문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북문은 예루살렘의 최남단에 위치한 문인데 예, 쓰레기와 희생 제사 후에 짐승의 배설물을 버렸던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북문은 좀 이름도 그렇고 또 냄새도 나고 하니까 보수하기가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잘 감당해 주었던 것, 또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기 싫은 봉사를 열심히 잘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 밖에서 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예배당 안이 원활합니다. 밖이 원활하지 못하면 안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예, 그다음 남동쪽 성벽 재건이 샘문과 수문이 있는데요. 3장 15절에 샘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3장 26절에 수문이 동쪽 수문이 있습니다. 이 샘문이라고 불린 것은 그 지도에 보면 샘문 있고 그 안쪽에 조그만한 네모난 곳이 보이시죠. 그게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가까이에 있어서 샘문이라고 불립니다. 예, 수문은 사람들이 식수를 얻는 문이었고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가시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말씀 사경회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북동쪽 성벽이 마문, 동문, 한밑간 문에서 양문까지인데 3장 28절에 마문 있고요. 3장 29절에 동문, 지기 동문, 31절에 한밑간 문이 있습니다. 예, 마문은 이름처럼 말과 말을 탄 사람이 시내로 갈 때에 사용했던 문이고 그다음에 동문은 그 바로 옆이 바로 성전이어서 성전 건물에 연결된 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밑갓 문은 용어가 어려운데 소집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 사용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 4장 1절에서 6절 조롱과 절반의 그 완성인데 예, A번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발랏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들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예, 그 방해하기 위해서 비웃음과 예, 공개 모독, 예, 빈정거림을 그 짓을 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곳에서 들었다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무시하고 또 그 방해를 할 때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의 대표적인 표현은 네가입니다. 예, 그것은 아주 짧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입니다. 예, 자녀들이 상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비웃음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 장 지진 부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사람은 감정이 아주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때리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 온몸이 상하게 되고 아픕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비웃고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자기들도 두렵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느헤미야와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100% 하지 못한다고 확신이 들면은 내버려 둘 것입니다.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까지 처음에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응원과 박수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반대자들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반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행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바른 길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 그러면 내가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자만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흠 잡히지 않으려고 더 반듯하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는 무엇이라고 조롱했습니까? 3절 읽어보실까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구간을 나누어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전혀 못하는 것으로 공격하면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으로 공격을 받으면 참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만약 제가 그 화가가 아닌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너 그림도 하나도 못 그리잖아. 그러면 제가 나 그림 잘 못 그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화가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 그리려고 애를 썼는데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왜 그림을 그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지 않으려고 할 때 방해하면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한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공격해 올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또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뭐 한다고?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너 봉사도 제대로 안 하잖아.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 그렇게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살다가 그냥 말아야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새로 되신 분들이랑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한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그 담배를 끊지는 못했는데, 이제 안수집사가 되니까 담배를 끊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박수 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분이 담배를 끊지 못한 그 사실보다도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공격을 스스로가 받았을까. 뭐 하려고 하면 담배도 못 끊는 게, 뭐 하려고 하면 담배도 못 끊는 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눌림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눌림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주님을 믿어요. 나는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 또 약한 부분을 공격받을 때 맞대응하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3번 반대자들의 반대가 집요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되었습니까? 4절 5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사로잡히게 하시고 덮어두지 마시고 도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로 드는 생각은 느헤미야가 화가 참 많이 났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방해를 받을 때 자신이 무력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벨론에 있는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응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왜 이래 많습니까? 네. 그들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을 때 그 방해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신앙으로 승화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답니다. 실제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주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장면 있으시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곧 당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곧 주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0번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이 절반이라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모피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예,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몸과 함께 마음도 같이 있어야 제대로 되게 됩니다. 몸만 있다든지 마음만 있다든지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지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자들의 조롱을 극복하는 최고의 반응은 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벽이 절반이라도 완성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에는 독불장군도 없고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번 7절에서 14절은 물리적인 방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7절, 8절 가사 읽어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예, 혼란스럽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소문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도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외부의 흔들림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휩싸여서 같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요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비웃음과 조롱은 항상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끝까지 바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주어진 삶에 성실한 것입니다. 비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들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힘이 다 빠졌답니다. 예, 무력감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무너짐입니다. 운동선수가 강철 같은 체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역량이 있어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은 경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우울증이 예를 들어서 찾아왔다. 그는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유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 열 번의 알림인데 위기감입니다. 지금 여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예,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반복되는 위기감은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예, 그것이 9절과 14절인데요. D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예, 기도와 방비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일만 하지 않았고 또 열심히 방비하는 것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방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과 동의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인데, 저녁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 부흥에 기도가 더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행함이냐, 또는 기도냐가 아니라, 사실은 행함, 그리고 기도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는 거고 행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행하기만 한다든지 기도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 나번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합니다.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의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15절에서 23절은 제가 추경 야경이라고 제목 붙였는데 예, 그 추경 야독을 제가 바꾼 겁니다. 예, 그 낮에 일하고 밤에 경계하고입니다. 예, A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원칙 1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일함 그리고 경계함입니다. 예, 성벽 재건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다 함께 중요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성벽을 계속 쌓아갈 수가 없고 또 쌓아간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와서 무너뜨리면 일한 것이 허사가 됩니다. 동일하게 일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신실해야 합니다. 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일상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B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원칙 2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따로 그리고 더불어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떨어져서 흩어져서 일을 하지만 나팔 소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모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신뢰로 일함입니다. 예, 신앙은 홀로 그리고 더불어를 함께 잘해야 갈수록 신실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개인 경건과 공동체 모임이 모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에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홀로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공동체 모임입니다.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와 더불어를 함께 잘 하지 않고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되신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혹시 건강이나 다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가능한 한 구역 모임 또 그 개인 경건 예배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성숙해집니다. 개인 경건과 공동체 모임은 그 수레바퀴 두 개와 같습니다.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수레가 잘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원칙 3은 무엇이었습니까? 22,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예, 낮 그리고 밤입니다. 예, 낮에는 일하고 예, 밤에는 파수를 하였습니다. 예,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파수할 때 입는 옷과 병기가 굉장히 그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예.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 안 지키는 게 더 편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신실하게 지키면 그 다음엔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7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갑은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인 성벽 재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은 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의미는 성벽 재건은 혼자서 하거나 또 소수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성벽도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성벽과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터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자리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나번 삶의 성벽을 세워가는데 외적인 방해를 이기는 힘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방해는 마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매일 결심하고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갑니다. 답은 삶의 성벽을 바르게 쌓아가는 사람은 두 개의 눈들을 가진다. 두 개의 눈들을 가진다. 예. 아까 살펴봤듯이 일함과 경계함, 따로와 더불어, 낮과 밤 모두 양쪽 시선을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나라가 망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회복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두 개의 눈들을 가질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삶의 성벽을 바르게 쌓아가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것인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삶의 성벽을 쌓으면 좋아 보여도 이내 무너지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패하게 됩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인데 진리의 가치관으로 성벽을 쌓아야 오래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당신의 삶의 성벽에서 무너진 부분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쌓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강대상 말한 물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물통이 중간쯤에 구멍이 나면 이 물통의 수준은 그 구멍 난 데까지지 않겠습니까? 그 위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이라는 물통에 바닥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통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닥에 구멍이 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그것을 메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디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삶의 성벽을 바르게 쌓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주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느헤미야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지 또 반대자들의 조롱과 방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벽이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또한 성문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설픈 모습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도 삶의 자리에도 무너진 곳이 있다면 하나씩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반대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면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와 반대가 커질수록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신뢰하기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권찰님들과 구역 식구들에게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역에 금이 간 부분이나 퇴락한 부분, 불탄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나누어 그리고 나부터 그 부분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들이 온전해져가고 건강해져감에 따라 구역들의 연합인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도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터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삶의 성벽과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반대자들의 반대를 이기고 삶의 성벽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